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오늘은 화요일 그 인기 높은 김성준의 이것만이 시간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러니까요.
뭐 사실 아니에요?
댓글 인기는 최고죠.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뭐 저희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김현우 기자에 대한 열화 같은 성원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그 최신 장비들을 다 갖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각도에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팟캐스트에서 팟빵에서 또는 아이튠즈에서 이거를 그 평소 들으시듯이 오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 다시 목차로 나가 보시면은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
근데 이게 동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를 직전에 사실은
그러니까요.
카톡으로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먼저 네. 아, 웬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하현종 기자가 한마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김현우 기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알았습니다.
길거리에 그 지나가는 여자분들 관심 있어서 저기요 했더니 이렇게 그 아닌 친구가 돌면서 시간 없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내가 왜 발끈했지 여기서?
아 저는 이게 풀로 찍는 줄은 모르고요. 잠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맛배기로만 찍고 가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풀로 찍는 줄 나도 몰랐어요.
네, 그저 이렇게 길게 다 찍으시는 건 줄은.
아 근데 이것머니가 확실히 그 청취자들의 니즈를 반부 앞서서 캐치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10시쯤 올라온 댓글이 백 선생님이 올리신 걸 보면 김현우 기자님 해맑은 미소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동영상으로 해맑은 미소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보가 샜네.
네.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아무래도 김현우 기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카톡에 제가 그 오늘 동영상 촬영한다 그 얘기가 올라가고 나서 지금 시간을 보면 몇 분 안 돼가지고 댓글 네.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질투라고 생각하고 잘해봅시다. 오늘도 뭐 댓글 소개할 거 있어요? 그거 말고?
아 오늘 뭐 사진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뭐
저 진짜 어떻게 알았을까요?
UYUUJ1106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홈페이지 사진에 우리 저 팟캐스트 소개 올라갈 때 네 명이 앉아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나머지 세 명을 크롭해서 지워달라는 얘기겠죠. 네, 김현우 기자만 이렇게 얼굴을 좀 찍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하나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문글로우님께서 이건 뭐니 녹음할 때마다 생각한 건데 커피를 선물하고 싶으시다. 근데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김성준 기자님한테
김영란법은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뭐 저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겠죠?
전 마시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커피를 끊었습니다. 아쉽게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댓글 하나 보니까 그 이것만이 시작하면서 정말 진지한 그리스 사태에 대한 진지한 뭐 그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좋은데 왜 시작할 때 이렇게 시덥지 않게 그 댓글 얘기하고 무슨 김현우 기자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그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좀
하여튼 참고로 그런 댓글도 있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요.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이 시덥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길지 않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조금씩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럼 빨리빨리 30초씩 뒤로 가는 30초씩.
예. 아니, 근데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좀 더 충실해서 아마 그 부분에 좀 불만을 불식시켜드리는 걸로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때 지난주에 저한테 뭘 보내셨는데
아, 제가 받으셨어요?
네,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 이제 딴 데로 가 있어서 제가 이제 통해서 받았다는 점을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를
감사하다는 말씀.
뭐를 받았는지.
그냥 이렇게 먹을 거리를 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에너지 바라 그러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내주셔서.
혼자 먹은 거죠?
아니 여기 견학원 학생들과 저희 위층 분들하고 이렇게.
그 결국 우리는 안 줬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조공을 제대로 접수하셨다. 예.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시죠.
네.
자, 오늘 본 메뉴는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총에서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합병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9월 1일자로 합병을 하는 거죠?
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지난주부터 잠깐 시작했지만 반찬 뉴스로 이게 사실 반찬 뉴스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반찬 뭐 그 본 메뉴랑 같이 먹는 게 반찬인데
에피타이저
뉴스
영어 쓰기 싫어서
쯔기다 이거는
네, 그건 조금
쯔기다 전체 요리라고 보통 하는.
아 전체 요리.
어 전체 요리 좋네요.
어 고급진데요. 네.
전체 뉴스
그런가요?
네 고급스럽네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뭐 그 김현우의 반찬 뉴스 뭐 이런 그 시그널 같은 거 없이
로고송이라도 하나 좀.
어, 오늘 저희가 아이디어로 뽑아온 뉴스는 저희 8시 뉴스에 그저께 방송이 됐던 얘기입니다. 야영장에서 전기와 가스 사용이 금지된다 이 얘긴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최근 몇 년 사이 야영이나 뭐 글램핑 그런 걸 네.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금지되면 문제가 많은 모양이죠?
근데 요새는 특히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 저 카메라 기자들이 굉장히 열풍이죠. 그러니까 저 레저용 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열풍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차가 좀 커야지 거의 요새 특히 좀 캠핑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사 다니는 수준.
그렇더라고요.
짐을 싸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차도 좀 크고 뭐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8월 4일부터 한 2주 남았습니다. 딱 2주 남았네요. 8월 4일부터
딱 그 휴가철이네.
네, 성수기죠. 캠핑장 네. 그 휴가철 화요일부터요.
네.
캠핑장의 텐트 안에서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가스나 전기로 된 거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텐트라는 건 이제 가림막 같은 거를 보통 밥 먹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참 더운데 뙤약볕 밑에서 뭐 라면 끓여 먹거나 고기 구워 먹지는 않을 테니까. 텐트 가림막 같은 거 침대에서 안에서 해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텐트 안이라는 거예요? 그 설치된 텐트 내부?
텐트 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밖에서는 되고?
네, 네 밖에서는 되죠.
텐트라는 게 그렇지만 네. 정말 사면이 막힌 것도 텐트지만 요즘에 이제 위에 이제 말 그대로 천막, 차양막이라고 또 이제 햇빛을 가리는 이런 것도 여기 천막에 포함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떼약배 달에서 고기 굽고 라면 굽고 말 그대로 텐트에서는 잠만 자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짜 뭐 일부 진짜한 캠퍼들은 진짜 추운 데서 침낭 덮고 자는 게 캠핑이다라고 얘기들 하지만 요즘 캠핑은 사실 뭐 사실 7, 8월도 밤에는 좀 서늘하거든요. 야외는 그래서 전기장판 쓰고 또 이제 뭐 밤에 좀 뭐 라면도
캠핑 가서 전기장판을 써요?
씁니다.
쓰더라고요. 요즘에.
전기 콘센트가 네. 야영장 앞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판 쓰는 그쵸. 것도 금지예요.
전열 기구가 다 이제 금지니까.
아니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 캠핑은 그 옛날에 그 아주 삼각 텐트 들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약간 애벌레처럼 그 저 그 침낭 안에 들어가지고
주로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옆 텐트 아가씨들한테 이렇게 끌어들어주고
아니 뭐 그런 그렇고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캠핑은
옛날 그, 캠핑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뭐 밥을 해 먹는다거나 무슨 전기장판을 깐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을 그런 분들이 정한 게 아닌가. 옛날에 갔다 오신 분들이
옛날에 생각을 갖고
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캠핑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진 않거든요. 특히 네. 애들 데리고 캠핑장 갔는데 애들한테 뭐 아빠 추워 엄마 추워 그러는데 그냥 뭐 오리털 두꺼운 거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많은 문화가 바뀌었는데 당장 뭐 8월 4일부터 이렇게 되면 뭐 캠핑장이나 캠핑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다 범법장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근데 이게 좀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3월 달에 사고가 좀 크게 났었죠.
그것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 네,
저기 강원도
그거를
강화도에서
네, 이제 뭐 불이 나가지고 뭐 굉장히 큰 인명사고가 났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관계당국들이 이런 사고에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자 뭐 캠핑장에서 캠핑 내에서 뭐 불을 피우거나 해가지고 불이 나서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불을 못 피우게 하겠다 이런 식의 그렇죠.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내놓는데
그러니까 부득이가 안 생기게 장을 아예 안
담그는 애초에 그냥 하지 마라. 이를테면은 이제 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암벽을 타는 분들이 뭐 사고가 나면은 입산 금지를 시켜버리고 뭐 이런 식의 대응들인데 이게 조금 그 선진국스럽지 못하다.
우리도 중계차 리포트 사고가 나면은 아예 중계차를 못하게
못하게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그게 선진국적인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막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공원이 뭐 눈이 많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지 마라.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하지만 들어가가지고 생기는 책임은 뭐 본인의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계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금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범주 기자도 얘기했지만 범법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뉴스 리포트에도 이제 노동규 기자가 쓴 데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을 드려요. 아니 개인 책임 하에 안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부라든가 관계 당국이 안전 관리를 할 수 있게 계도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뭐 예를 들면 저번에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나니까 수학여행을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대책인지 저는.
근데 또 이게 또 사고가 나면은 하현정 기자는 리포트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또 정부가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언론들도 그래서 사실은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마다 그런 거를 걱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죠?
이런
네, 정책이 과도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저희들의 책임도 이제 뭐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본질적으로. 난 궁금한 게 텐트 안에서 전기와 가스를 쓰는 문제. 아까 전기 장판 얘기도 나왔지만 전기 장판 못 쓰는 거 말고는 큰 불편이 아닌 거 아닌가요?
밥을 못 해 먹.
그러니까 밥을 텐트 밖에서 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요즘에 텐트가 옛날에 이런 조그만 텐트도 있지만 이게 큰 몽골 텐트 같은.
그러니까 그 텐트가 이렇게 텐트. 그냥 잠자는 이런 조그만 옹색한 그러니까 텐트가 아니고요.
거의 집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말 앞에 이렇게 막 차양막도 착 쳐서 굉장히 넓게 하고 더운데 애들 그 밖에서 이렇게 밥 띠약빔 밑에서 밥 먹이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늘 막 만들어주고 거기서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큰 텐트들이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뭐하러 캠핑을 가나?
근데 이제 문 열고 나가면은 이제 뭐 나무가 있고 또 풀밭이 있고 하니까 또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 공무원을 한 분 모신 것 같은데 이제 문화체육부 공무원에서 네,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캠핑을 가나 집에 가지?
결국은 이제 휴대 금지, 침낭만
외출 금지,
예, 예. 침낭만 휴대할 수 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사과까지?
근데 김현우 기자는 캠핑을 누구랑가요?
저는 캠핑 친구들과 캠핑을 사랑하는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아직도 장가 간 친구들이 있나?
네, 뭐 이렇게
장가 간 친구들하고 가는 경우
간 친구들하고 네, 캠핑을 네, 안 가겠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럼 가서
있어요. 네. 저는 진짜 야외에서 고기 굽고 이렇게 잠자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저희 대학교 때 MT 가서도 이제 많은 커플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이 가가지고 분위기가 좋고 고기도 먹고 그렇죠. 술도 한잔 하고 또 하다 보면 좀 저쪽 오솔길로 둘이 좀 나가기도 그렇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옆 텐트에 뭐 감자나 양파도 좀 그렇죠. 빌리고 쌀도 좀 빌리고
이번 주엔 텐트 조공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알겠습니다.
자 삼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인 메뉴 가시죠.
17일이죠? 삼성과
네.
지금 삼성과 엘리엇의 합병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름다운 합병이 있을 게.
삼성 전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이 조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선 누가 얘기 좀 해줄까요? 그 통과된 그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일단 뭐 삼성 출입 기자
뭐
삼성 출입 기자인 또 김범규 씨가
일면이 주주총회라는 게 항상 시작을 하면은.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주가 한 주만 있어도 주주니까 와서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당시 9시 반에 주주총회가 시작이 돼서 이게 결론이 언제 나나 계속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2시 반까지 좀 미뤄졌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주주총회를 할 때 주식 수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83% 이상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70% 넘기도 쉽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오셨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네. 재밌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게 합병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운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문 닫고 다른 사람을 합치는 거니까 현행법상으로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삼성이 자기들 주식하고 그다음에 삼성 물산이 갖고 있던 주식을 KCC에 넘기고 뭐 국민연금 끌어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뭐 국내 펀드들 다 끌어들여서 한 42% 정도를 일단 차지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제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찬성률이 69.53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3% 조금 안 되는 포인트를 넘긴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안이었고 나머지는 뭐 엘리엇이 이렇게 저렇게 뭐 시비 걸기 위해서 냈던 안들은 다 부결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이 양사에서 제일모직은 뭐 만장일치로 그 사장이 위에 서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 없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물어보면서 좀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고요.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익인 게임이니까.
그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사실.
그렇죠.
삼성물산과 네. 제일모직의 주총 현장에 그 대비되는 모습.
제일모직은 땡 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끝나버렸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9월 1일자로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삼성에서는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이 뭐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도 결국 어딘가 또 줄 것 같아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중요한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재무 파트거든요. 돈만 주는 파트인데 자고로 제일모직 출신들이 그 돈줄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일모직이라는 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인가 갖다 붙일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지금 이 합치는 회사 이름은 삼성물산으로 해서 9월 1일 날 출범하는 걸로 하여튼 17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신승인가요? 압승인가요?
이걸 어디는 압승, 완승, 연합만 해도 완승이라고 썼는데 이걸 완승이나 압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옹색하죠. 사실은
옹색하다고.
네. 옹색하다기보다 사실상 오보죠. 그러니까 오보이고 오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악의적인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압승이다, 압도적인 찬성이다, 외국인도 뭐 대부분 찬성했다, 뭐 예상밖의 찬성률이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은 언론들과 상당히 중립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쪽으로 뽑은 언론들의 어떤 기존의 성향이 확연하게 갈렸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성향 차이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김범주 기자 얘기했지만 찬반 그 찬반의 차이가 3% 미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 한국 투자신탁운용이 있었는데 여기가 지분율이 2.85%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2.85%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 쪽이 반대만 했어도 이게 뒤집히는 결과였거든요. 이거를 과연 압승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면 이제 압승이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썼느냐를 보면은 애초에 한 참성률이 70% 정도를 예상을 하고서 여기에 3분의 2니까 뭐 찬성이 뭐 60몇 프로가 나오면 된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당일날 가니까 출석률이 80%를 넘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하지 못하고 처음에 알고 있던 퍼센트보다 찬성률 숫자가 훨씬 높아졌네. 압승이다라고 그냥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들이 정말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디는 험난한 대관식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재용 변호사.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좀 더 그 제목이 좀 와닿더라고요.
대관식이라.
네. 그러니까 뭐 그 얘기로 넘어가자면 대관식 뭐 최대주주 이재용 시대 열었다. 뉴 삼성 뭐 출범 이재용 선장 뭐 이런 제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걸로 실제로 이재용 시대가 열린 건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열린 게 맞는데 그 전에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은 이재용 시대가 열렸고 완승을 했고 뭐 대관식을 했고라는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혀 이 과정이 삼성이 원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되게 지금 재미있는 포인트 제가 이제 팟캐스트 초반에 1회인가 2회 때 왜 이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이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사실은 이 한 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쌓아왔습니다. 젠가식으로 지금 이렇게 조심조심 하나씩 빼면서 예를 들면 뭐 한 서너 가지 발표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의미가 없는데 일부러 끼워 넣는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론을 피하고 뭔가 좀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조용한 승계를 원했거든요.
네.
동네방네 소문 내면서
그거 뭐 당연히
예, 이재용 부회장이 대관식을 올렸다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뭐 마지막에 그때도 한번 맨 처음에 표현했지만 밑장 빼기 하다가 지금 제대로 걸려가지고
손이 잡혔죠.
거의 뭐 타이틀전이 전 세계 위성 중계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실패입니다. 대실패, 대참사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표결 대결까지 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에 왜 현대차가 그 삼성동 한전부지를 샀을 때도 그걸 얼마를 주고 샀느냐라는 금액의 문제 이전에 왜 결정을 그렇게 했느냐 내부에서 왜 결정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는 그러니까 실망을 하면서 던진 부분이 컸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도를 고치겠네 뭐라네라는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삼성의 어떻게 보면 그 체력이랄까요? 내공이랄까요? 그런 게 이번 판에서 이것도 예상 못했냐. 엘리엇이라는 이런 약점이 뚫고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 못했느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대응도 많이 어설펐거든요. 사실은 애국심 마케팅이 아니었으면 실패했을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
삼성의 대응 관련해서 잠시 뒤에 그 전문가들 얘기들이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섞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애국심 마케팅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는 그 최대 주주들 외에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직장도 찾아가고 집도 찾아가고 뭐 이런
그렇죠.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한테 위임장을 받아야 되니까 예, 한 줄라도 더 긁어 모아.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현종 기자 얘기했듯이 투신사 하나만 입장을 틀어도 지는 판이니까 네.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주주 명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찾아가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거죠. 한 줄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의결권을 넘겨라. 삼성에 그거를 한 명씩 찾아가서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액 주주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삼성물산 주식을 뭐 한
0.50주 가진 사람한테도 가고 뭐 하여튼
아 그래도
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50주면 얼마서 뭐 6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긁어 모은 거죠. 근데
그 찾아가는 거를 누가 가는 거죠?
직원들이 가죠.
어디 직원이요?
삼성물산 직원.
삼성물산 직원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회사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네, 삼성물산은 회사 일단 원래 본인의 업무가 있는 사람이
아, 그럼요.
주주 명부를 들고 집을 수박을 들고 가는 건가요?
이게 그거를 또 한 방송사를 통해서는 리포트도 나갔죠. 아, 예. 그런 과정이.
수박하고 또 뭐 들고 갔어요?
뭘 들고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따져보진 않았어요.
삼성물산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네.
재밌네. 고생 많이 했네 진짜.
근데 고생은 했는데 그게 옳으냐는 거죠. 과연 옳은 거냐. 물론 회사가 그렇게 합병을 하는 것이 맞고 엘리엇이 들어온 게 잘못됐고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게 현재 급선무고 한마디로 무슨 저 임진왜란한테 의병 일어나듯이 간 건데 한 건데 그게 과연 그런 것과 맞는 상황이냐. 직원들이 하던 일 관두고 나가서 그렇게 세일즈 하듯 다니는 것이 회사의 어떤 정체성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저 뭐 제일모직 직원들이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제일모직 직원들은 에버랜드가 있기 때문에 네. 탈 쓰고 가면
근데 삼성물산만 딱 똑 떼놓고 보면 지금 이번 합병 자체가 회사 자체에는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엇이 자꾸 이게 배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회사의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직원들이 동원이 됐고 그런 식으로 또 뭐 수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주식을 끌어모은 행위 이게 엘리엇이라는 집단이 법적으로 삼성을 누른 적이 있는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는 데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직원들도 내지는 그런 식으로 직원을 동원한 것 자체도 일종의 배임이다라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걸 수는 있을 텐데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의 주장은 좀 다른 게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직원들 입장에서도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게 직원들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룹의 지주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니까. 삼성물산은 제가 그 표현 한번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뉜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나머지 계열사로 나뉘고 삼성물산은 그 후자 중에도 후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순위가 급상승
센터로 들어옵니다. 삼성의 최고 흔들리지 않을 그룹 최고에 있는 그 기업의 일원이 되는데 기업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
직원이야
아니죠.
그렇고 그럼 한정 기자가 얘기한 삼성물산으로서는 합병이 손해다 회사로서는 네네. 그건 어떤 근거죠?
아 뭐 합병 비율에 결국은 합병 비율의 문제고
주주의 문제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의 손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엘리엇의 대응과 관련된 건데 네. 그 엘리엇이 이제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라고 하고 아직까지 이제 좀 어떻게 움직일지 구체적인 내용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뭐 삼성 SDI라든가 삼성 화재 다음에 국민연금 등에 계속적으로 서한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당신네들이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배임일 수 있다.
배임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떤 법적인 소송을 염두에 둔
근거.
사전 포석이라든가 근거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 증명 보낸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하고 붙어가지고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누른 적이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아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은.
네. 아까 근데 애국심 마케팅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신문이나 혹은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떴었고 일부 방송에도 광고를 줬었는데 이제 태극기가 막 맞아요. 휘날리고
당시 삼성물산 검색하면 인터넷에
아 촌스러워 그 진짜
떴었어요.
아니 글로벌 기업이라며요. 글로벐 기업이라며.
글로벌 물산 네?
물산은 글로벌 기업 아니잖아.
물산은 글로벌이라고 하면
삼성 그룹
근데 그게 태극기가 막 휘날리다가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애국심 마케팅이. 애국심 마케팅이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언제 사라졌냐면 국민연금이 결정한 직후에 사라졌습니다.
아, 국민연금에 호소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동원해.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의 운영 원칙은 네 가지예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그러니까 공공성.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공공성을 살려야 되면서 이게 처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직 연금을 줄 테니까. 근데 공공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공성은 아니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국심을 발동을 시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결정할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국민연금이 명확한 이유를 안 밝히지 않았었나요? 그때 찬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애매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제일모직 주식도 가지고 있고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합병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됐을 경우에 양쪽의 주가가 빠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손해다 뭐 이런 로직을 짰는데 뭐 사실은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합병이 찬성 가결되고 나서 주식은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굉장히 빠졌고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일부를 보면은 국민연금이 한 뭐 한 2, 3일 동안 3천억 이상 평가 손익을 봤다.
17일, 20일 이틀 동안 3천억이 빠졌죠.
주가 얘기도 나중에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어쨌든 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급등했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그
있고.
그거는 이따가 한번 따져보죠. 네,
잠시 뒤에 다시 얘기를 하고.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한 가지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이 결정을 내린 데가 기금운용본부거든요. 근데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은 임기가 1년입니다. 임기가 1년인데 11월에 끝나요. 11월에 끝나고 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이 나라를 살린 구국의 투사로 지금 이분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뭐 짚고 넘어갈게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아, 엘리엇이라는 이 카페에 맞서가지고
기금운용 본부장이 지금 홍완선 본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대구고 출신이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또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후배세요. 뭐 이런 커넥션이 있어서 사실상 뭐 좀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기금운용 본부 내에서 어떤 의결권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외부 의결권 위원회에 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 SK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의결권 위원회에 넘깁니다.
갔었죠.
그거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실제 합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괜히 넘겨가지고 그 외부 위원회의 그 모양새만 좀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외부의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어떤 저 결정 의사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도리어 더 외부 위원회에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그 전에 넘기지 않고
그 전에 며칠 사이에 언론들이 되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행동이다. 외부위원회에다가 이런 결정을 넘기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러면 기금운용본부는 뭐하러 있느냐라고 굉장히 힘있는 언론들이 질타를 했죠. 왜냐하면 넘어가는 순간 어떤 결정이 날지 예측을 그렇죠. 못하는데 기금운용본부에 묶어두면 뭐
야, 그 질타의 취지는 알아서 결정해서 알아서 찬성을 해라군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뭐 삼성물산 합병권을 기금운용 본부장이 혼자서 자기의 합리적인 아, 판단으로 결정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깃발을 들고 앞으로 뛰어갈 수는 있는 거고 그럴 만한 위치긴 하죠. 왜냐하면 결정하는 위원회의 그렇겠죠. 가장 핵심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그럼 연임이 되겠네요.
저분은 뭐 근데 저게 물러나도 뭐 갈 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이분까지 걱정할 필요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음악에도 걱정할 게 많은데 네. 자 주식 얘기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합병이 되기 전에 6만 원을 넘어섰던 삼성물산 주가 또 제일모직도 꽤 많이 올랐었는데 합병이 된 날 거의 물산은 10% 넘게 제일모직은 7% 넘게 빠졌단 말이죠. 어제도 또 그 꽤 빠졌고요.
합병 결정 전날 제일모직이 19만 4천 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 17만 6천 원까지 내려왔고 삼성물산이 6만 9천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까지 내려왔습니다.
6만 원 밑으로 빠졌
있다가 그러니까
빠졌어요 지금? 제가 오늘 전에 아 지금 6만 200원.
아 다시 좀 반등.
네네 6만 오늘 둘 다 조금씩 올랐어요. 왜냐면 이게 삼성 입장에서 주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그 때문에
문제지만, 그러니까
네. 주식 매수 청구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해줘야 될 시점이죠.
거의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따지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근접했다는 생각을 제가 그 주가를 보고선 느꼈는데
5만 7천 원대로 네. 걸어놨기 때문에
어제 5만 9천 얼마고 그러니까
5만 9천 얼마고 이게 30% 이상 내가 이 가격에 못 팔겠다라고 하면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에서 법정에서 이제 다시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엇의 30%까지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5만 7천 원대로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엘리엇에 동조하는 세력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뭐 국민연금이나 기타 기금들이나 이런 데들이 삼성 쪽에 표를 주긴 했지만 손실이 나는 것까지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찬반이 뭐 67% 대 뭐 몇 프로를 갈렸는데 그 내부를 꼼꼼히 따져보면 삼성 그룹하고 KCC하고 국민연금하고 기관 투자자 들만 추려가지고 찬반을 따져보면은 이게 17대 25.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이 이 저 그룹과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걔네들을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라든가 외국인 중에서 찬성한 사람이 17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반대가 25.8이라는 거는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힘의
그러니까 소위 굵직굵직한 주주들을 다 빼고 그 다른 사람 다른 주주들만 갖고 계산해봤더니 찬반 비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성이 월등하게 어떻게 보면 삼성의 영향권에서 직접적으로 벗어나기 좀 어려운 예. 뭐 이런 큰 데를 빼고 보면은 사실은 반대가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압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였다. 따라서
근데 뭐 어차피 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그럼요. 자본주의인데 그건... 주식 숫자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따져보면 어떤 그 의견의 흐름이라는 게 좀 미세하게 따져보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싶으면은 주총 전에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히고
그랬어요.
신청을 했어야
된다. 전에 했었는데 네.
그렇게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을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엇도 안 했고
그게 집계를 해야 됩니다. 집계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일성신약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매각 매수 청구권이 발동이 돼서 정말로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그러니까 팔아야 되고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삼성 쪽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은 네, 적게 들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별로 없다고 봐요.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무산될 가능성은 높진 않죠. 삼성 쪽에서도 이게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 일정 포션을 넘지는 않을 거다.
그 삼성 중공업과 엔지니어링 때는 엔지니어링 작년에 합병하려고 했을 때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무산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국민연금이 던졌기 때문에 예. 그때는 뭐 너무 덩어리가 커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건데 이번 거는 저번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의 합병은 이 포카로 쳤을 때 진카가 아니고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네, 그거는 그냥 곁다리였기 예. 때문에 왜냐하면 지배구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돼도 무방한 거지만 이거는 꼭 돼야 삼성 입장에서 꼭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가겠죠.
김현우 기자 아까부터 계속 지금 금붕어처럼 뻥끗했다가 막혀 뻥끗했다 막혀 그러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좋은
있었어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다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요. 근데 단순히 뭐
갑자기
이틀 동안 이게 결정이 나기 지난 금요일이니까 지난 금요일하고 이제 월요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막 순간적으로 합병 이제 반대에 걸었던 사람들이나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5만 그러니까 6만 원대 샀다 6만 3천 원까지 가서 차익 실현 거둔 사람들이 던진 거기 때문에. 다시 단기적으로 조정되고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들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있죠. 이게 뭔가 올랐던 게 떨어졌을 때는 네.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뒤에 이제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삼성물산이 합쳐진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사실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비싼 이유는 지금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너가 누구냐?
그렇죠.
삼성그룹이 밀어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고평가가 돼 있고 삼성물산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서 합칠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 1대 0.35라는 비율 자체가 시가총액으로 합친 건데 사실은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게 원래 시가총액대로 합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왜 시가총액으로 합치게 했냐면 이거랑 반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큰 회사랑 벤처회사가 합칠 때 벤처회사 같은 경우가 훨씬 잘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높은데 자산만 가지고 합쳐버리면 대기업이 왕창 그냥 싼 값에 먹어버릴 수가 있으니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크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힙한 회사인데 이렇게 먹으려면은 그렇게 막 먹으면 안 되지라고 오히려 안전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였는데 엉뚱하게 활용이 사실은 된 케이스죠. 근데 이제 그 주가가 오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딜 봐야 되냐면 이 두 회사가 합친 이후에도 그러면 그룹이 여기에다가 뭔가를 계속 줄 거냐 라는 부분이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성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이미
어차피
소개 목적은 다 이뤘는데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이 힘은 이제 확보를 한 건데 굳이 뭐 지주회사가 무슨 뭐 매출을 올리고
그렇죠.
성과를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래서 그런 거죠. 시각이 던져지니까 제가 그때 드렸던 삼성물산에서 보도 참고 자료라고 해서 우리가 아니다 회사를 키울 계획이 있다라고 이만한 두꺼운 자료를 보냈잖아요. 지금 매출이 34조 하는 회사를
60조 원까지
2020년에 33조 6천억짜리 회사를 6년 안에 6년이라 봐야 5년 반 남았었거든요. 이제 2014년에 33조 6조였던 거를 2020년에 60조 원으로 매년 10%씩 성장을 시키겠다는 원대한 플랜을 내놓은 게 바로 그런 시각 때문에 내놓은 거죠.
우리가 그냥 대주주의 그 그룹 지배권을 안겨주기 위해서 합병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른 주주들도 걱정하지 마라. 뭐
그 부분도 얘기.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두 회사가 왜 합쳐야 되는 거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사업만 놓고 보면 왜 합쳐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뭐 김범주 기자가 이제 자료를 줘서 삼성물산이 낸 그 뭐 삼성물산의 비전과 시너지라는 장문의 보도 자료를 쭉 봤어요. 근데
2020 플랜.
일단 제가 뭐 바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가 않고 그리고 시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난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원래 취재 잘 안 하고 기사 쓰면 기사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저는 딱 한마디로 뭐냐면 이 초등학생 방학 시작할 때 방학 시간표예요. 공부를 막 되게 늘려놓고 막 뭔가 대단한 거 할 것처럼 적어놓는데 나중에 보면 되질 않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최대한 하여튼 써놨어요.
아니 저는 좀 말꼬리를 잡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보면 건설 자 건설은 그룹의 삼성그룹의 대표 건설사로서 안정적인 그룹 내 관계사 물량을 기반으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속내를 드러낸 거죠. 사실.
밀어주겠다는
이게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지난주 보도자료처럼
아니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삼성그룹 내 건설회사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제일모직도 있었고 삼성물산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갖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갖고 있어요. 4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룹의 건설 물량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뭐 사옥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호텔도 짓고 뭐 하니까 그 물량을 그룹 안에서 소화하는 거는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굳이 남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룹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4개 건설사가 어쨌든 나눠 갖고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데 이 얘기는 뉴 삼성물산에 몰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 쉽게 그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과연 저 뭐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법적인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중요한 보도 자료에 자 건설을 키우겠다 뭐 물산 삼성물산 앞으로 합병했으니까 키우겠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에 떡하니 첫 줄에다가 쓸 정도의 문장이냐는 거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썼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리고 이게 저 건설사 그 저 김상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이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교수님을 또.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분 말씀 중에 이제 이게 있었어요. 그 이건희 회장께서도 삼성을 장악하는데 이른바 98년도 쯤이었나요? 신경영을
93년이죠.
93년이네. 네. 신경영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5년 정도가 걸렸다.
그게 그 아이와 뭐
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조직을 장악하고 뭐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고 자신감을 쌓는 데까지 그 큰 그룹을 휘어잡는데 5년이 걸렸다. 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48살이란 말이죠. 이제 겨우 합병에 첫 발을 내딛은 거고 이게 언제 완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올해부터 이제 경영권을 자기가 인수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버지처럼 5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 50대 중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기업을 장악하고 뭘 하기도 전에 이제는 후계 구도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좀 가웬 일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놓더라고요. 과연 이게 기업이 삼성물산이 지금 보도 자료처럼 5년, 6년 내에 그렇게 뭐 두 배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냐.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고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수성을 하려고 처음부터 맞먹는 새로운 왕은 없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내 걸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48, 뭐 5년 걸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48이란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굉장히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저희 동료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약간 인지부조화가 요새 좀 있는데 40대가 어리지 않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회구조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대도 좀 어린 것 같은 약간 느낌이
40대가
있어요.
그죠. 가장 많은 연령대.
아니 40대가 절대 어리지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40대면 작년에 들어가던 거의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네?
아니, 그렇긴 됐지만 그래도 40대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뭔가 추진력 갖고 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나이인데 왠지 48이 어린 것 같은 뭐 이런 얘기. 하여튼 그건 지나가고. 그 오히려 뭔가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 같은 지금 이제 뒤에 나오면 바이오 같은 그리고 이제 이번 합병 과정에서도 이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은 바이오 때문이다라고 삼성그룹이 작년 말에는 바이오 아직 잘 몰라요. IR 그러니까 투자자 설명회에서 대놓고 아직은 설익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회사가 반년 만에 바이오를 믿어주세요라고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2020년에 바이오 매출은 1.8조예요. 전체 60조 매출 중에 1.8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부분이라는 게 돈 넣는다고 딸깍하고 결과가 나오는 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2세로 후계 구도가 넘어가는 많은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3세입니다. 그러니까, 3세.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가신 그룹과 그다음에 새롭게 물려받은 뭐 2세나 3세가 공존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에는 사실 힘있게 뭘 펼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범주 기자 얘기하는 것처럼 그 2세나 3세가 물려받아서 뭔가 펼치려면 자기 사람들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경영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를 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자 바이오로 쭉 갑시다 이런 의사결정이 과연 스무스하게 될 것이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자꾸 그래서 요즘 뭐 저 동생인 뭐 이부진 씨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는데 48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재용 씨가 사실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뭔가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번에도 이런 얘기 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저는 뭐 변명할 거는 아닌데 회사 구조상 튀어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뭔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회장으로 있는데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행동하면 옆에서 워낙 지켜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왜 설치나 이런 기사가 분명히 바로 튀어나왔을 거고 안에서도 뭐 그런 걸 제어하는 작용이 있었을 거고 본인의 능력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별로 없었다라고 사실은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범준 회장 너무 좀 관대한 거 아니냐
관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물론
거죠.
물론 이제 그
그게
핵심
능력이 있는데 숨겼다는 게 아니라
유진 씨 같은 경우에 핵심 계열사는 아니었지만 호텔을 경영하면서 많은 수완을 보여줬고 실제로 실적으로 보여준
아니 그러니까 이부진 씨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족쇄가 없었어요. 해도
아니,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없었다고 단정할
왜냐하면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이 세 자녀 중에 유일하게 등기이사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라호텔의 사장 겸 등기이사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경영을 해라고 아버지부터 인정을 받아서 알아서 그냥 거기는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인정을 받은 케이스고, 이재용 부회장은 나서면 안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사실은 조용한 승계를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는 순간에 조용한 승계가 안 되고, 뭐 아버지 계신데 왜 네가 나서서 결정 받은 거야? 지금 뭐 정말 삼성 승계한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를 굉장히 꺼냈다.
승계 거. 과정에서는 나서는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여러 차례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지는 승계 과정 자체에서도 왜 3세로 승계가 돼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재용 씨가 뭔가 경영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지적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지적도 많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3세로 넘어가는 회사 중에 지금 보세요. 3세가 튀어나와서 뭘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상, 한국의 문화상 아버지가 버젓이 있는데 아들이 나와서 뭔가 휘젓고 다니는 걸 아버지가 용납하질 않아요. 대표적인 게 현대차입니다. 정유선 부회장이 경영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나서서 뭔가 행동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정유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사실은 기아차를 맡으면서 물론 기업 내에서 상당히 그 리소스를 모아줬죠. 그것도 사실은 정유선 부회장이 저 경영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 내 어떤 뭐 그때 굉장히 유명한 외국 디자이너도 불러다 주고 기아차
슈라이어를 데려왔어요.
네, 슈라이어 데리고 뭐 K5 시리즈가 나오면서 뭐 기아 쪽에 매출이 막 급증을 하는
그걸 그러니까 정유선 부회장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많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2세 경영인들이 그런 점에서는 아들들이 어느 정도의 넘겨줄 생각이면, 넘겨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찬성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경험을 쌓도록 하고 뭔가 좀 권한을 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뚝 넘어가요. 그게 기업으로서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제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재밌었는데 조선왕조 때 세자가 뭘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자의 주요 임무는 딱 하나랍니다. 아버지 잠자리 봐주기.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세자는. 왕이 될 때까지 정치에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된대요, 세자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도 그래요. 아버지들이 자식이 이렇게 뭘 하는 거를 그닥 즐겨하는 아버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그냥 이번 저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서 이제 대개는 큰 틀에서 그 뭐 주주 자본주의와 총수 자본주의, 총수 경영의 충돌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희 회장께서 베이징 95년도에 베이징에서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이게 뭐 기업은 이류고 정부는 삼류고 정치는 사류다.
가장 있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한번.
그리고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굉장히 곤란해졌었죠. 근데
고초격고.
지금 김범주 기자가 이제 주구장창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총수 경영인 거예요. 그게 내지는 왕조 시절의 경영인 건데 사실은 이건희 회장께서 정치가 사류다라고 했던 그 시기가 이른바 정당으로 따지면은 삼김들이 총수 정치하던 때거든요. 그거 다 틀어주고서. 근데 그러면 지금 요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김성준 선배 특히 잘 아시겠지만 뭐 이른바 원내대표도 생기고 뭐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당원 민주주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변해가는데, 그렇게 95년도에 사류라고 무시했던 정치인은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기업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얼마나 바뀐 겁니까?
자,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 잘
나는 기억하고 있지도 않는데.
얘기가 조금 오랜만에 또 열띤 토론
같으니까 하여튼 뭐 열띤 토론 잘 봤습니다. 근데 그 차원에서 내가 그냥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럴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는 차원의 문제. 지금 총수 뭐 저 무슨 주주자본주의와 총수자본주의 얘기를 했는데. 그 주주들이 어쨌든 이번 합병에 이제 어쨌든 다수가 찬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총수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그룹을 맡아서 그 지휘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삼성그룹 자체가 뚜렷한 총수 없이 승계가 안 돼서 뚜렷한 총수 없이 그냥 주주들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을 높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석을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뭐 국민
굉장히 짜증 난다는 표정으로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의사결정 이 과연 어떤 의도였는지 네. 뭐 이런 걸 좀 따져 보면은 뭐 과연 이게 그 기업이 이게 정말 잘 되는 쪽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표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절차대로 간 거기 때문에 승복은 해야 되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이견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총수 경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큰 기업들을 만들어 왔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에도 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점점 사회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엘리엇인데요. 엘리엇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 양반, 이 엘리엇 펀드를 이끄는 싱어 회장 이 아저씨가 이제 하버드 로스쿨 나온 사람이고 전 세계 이 앞에 다른 나라와 소송에서도 정말 끝까지 소송을 물고 늘어지고 이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했을 때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원했던 걸 쟁취했던 사람인데 그때 저 김범주 선배 이제 모닝와이드 출연했을 때 이제 물어봤는데 엘리엇이 쉽게 물러날지가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좀 궁금한 마음에.
아니 근데 엘리엇의 가장 실책이라고 제가 보는 점은 주총장의 빨간 티셔츠를 입고 오필슨 코리아를 들고 들어올지는 몰랐다는 거죠.
레즈라고 써요.
비더레즈 이러고 들어올지 몰랐다는 거죠.
대한민국 애국심 마케팅이었는데
여기서 왜 애국심을 가지고 오지라는 생각을 전혀 예상을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칠 거예요. 그냥 사실은 아주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엘리엇의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주주가치
극대화.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엘리엇의 입장이 뭐 전혀 엉뚱한 결론이 아니에요. 근데 애국심 마케팅을 하면서 물론 여기가 벌처 펀드고 헤지 펀드고 돈을 쫓아서 이익을 뭐 이렇게 추구하는 데는 맞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나쁜 놈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구조, 지배 구조의 약점을 노려서 뭐 하는. 근데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쪽 팀하고 저쪽 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저쪽 팀의 오른쪽 수비가 약해요. 그럼 오른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야 비겁하다. 뭘 비겁해요? 그게 원래 그런 판인데 이거 돈 판도 결과적으로 삼성이 약점을 보인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인 자본주의의 룰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약점이 벌어졌는데 그걸 해석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오피스 코리아를 부르면서 나오니까 비겁하다 막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게 뭐지? 라는 부분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거고
생각보다.
근데 굉장히 좀 험하게 됐죠. 근데 여러 가지 밑밥은 깔아놨어요. 일단은 삼성 계열사들이나 제일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 경영진들한테 소송을 걸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계열사들의 1%씩 주식을 사서 소액 주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밑천을 마련해놨고 네. 국민연금에도 저는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이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여러 가지 뭐 그런 소송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은 아마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가능성이 높진 않죠.
다만 이게 지금 뉴 삼성물산으로 넘어갔을 때 2% 초반에 지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쪼그라들죠.
한 두세 군데 외국인하고만 손을 잡으면 3%를 만들 수 있거든요. 3%면 감사선임 요구권이라든가
뭐 제일모직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제일모직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5% 이하면 공개할
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여지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세력과 지금 이미 반대한 외국인 펀드들이 꽤 많기 때문에 혹시 연합을 할 수 있다면 뭐 사외이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감사를 요구한다든가 해서 계속 뭔가를 얻어낼 때까지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잊혀질만하면 나오고 잊혀질만하면 나오는 그런 작전을
충분히 가능성인데 왜냐하면 6만 3천 원의 주식을 사고 들어왔는데 오늘부로 6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썼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비용을 쓴 상황에서 여기서 또 나가면 명성에 흠집이
그렇죠.
갑니다.
독수리
쟤네 접판에서 깨지고 나왔으니까 무서운 애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 가서 블러핑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엘리엇 입장에서는 그냥 물러나진 않을 텐데 여기서도 고민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이제 그 아까 험난한 대관식이라고 이제 김윤우 기자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엘리엇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최첨단 그 주주 자본주의 내지는 최첨단 그 돈놀이에서 달고도 단련이 되었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이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공격 자체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정밀하게 타격을 당한 적도 뭐 몇 번 있었습니다. 소볼이라든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당한 적이 많지가 않았고 최신 기법들이라든가 도대체 우리 약점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조차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도리어 일부 언론들 통해서 뭐 저 뭐 포이즌 필이니 뭐 황금 낙하산이니 하는 그런 미국식 경영 방어권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주주 자본주의적 입장에서의 경영권이라든가 기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반증인 것 같거든요. 그냥 진짜로 그 뭐 글로벌 기업화하고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려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세계 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그 뭐 지분 구조라든가 어떤 뭐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서 좀 공고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김성준 선배가 한현종 기자한테 이제 주주자본주의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하는 것이 그냥 주주들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넘어갔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제도 법과 제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애플을 만들었지만 경영을 함부로 하다가 자기가 영입한 이사회한테 쫓겨났거든요.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근데 미국식 이사회는 그런 경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회들이 이사회 멤버들이 철저하게 자신만의 권한을 갖고 이사회에서 주주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서 관철할 수 있는 구조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시스템이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삼성에서 그렇다고 해서 최대 지배주주가 사라져 버렸다면 그런 식의 경영이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이제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에서 벌어지는 사태, 그다음에 얼마 전에 KT에서 벌어졌던 사태, 주인이 없는 회사에 회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게 굉장히 한국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사회가 애플식으로 작동했다면 그렇게 경영을 못하겠죠. 당신 뭐 하는 거냐라고 이사회가 그렇죠. 문제 제기를 했을 테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사회도 그 사람의 동조를 하고 뭔가 그렇게 되면서 회사가 이상하게 굴러가서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 임기 끝날 때 봤더니 이게 뭐냐. 이 일은 이미 벌어져 있고. 한국의 기업 문화상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포이즌필이나 이런 기업 경영권 강화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덥석 그냥 그러면 경영권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주주가 없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주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기업 문화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판으로도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는 엘리엇이 지고 나가고 이기고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나 한국 경영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상황이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저 한 언론에 그 삼환기업의 그 지금 회장의 여동생께서 친히 장문의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을 깡통화하면서 뒤로 돈을 빼돌리고 하면서 기업 자체를 망가뜨렸다.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까 김범주 기자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뭐 노조가 세네 어쩌네 저쩌네 뭐 이렇게 일부 언론들이 좀 떠들기도 하고 기업들도 경총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곰곰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하다못해 정말 그 뭐 기업들의 천국이라거나 뭐 자본주의의 총화라고는 미국에서도 아까 김범주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총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사회이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사를 피력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고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은 아예 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 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게 내가 대주주고 총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최소한의 견제장치들은 좀 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CEO들이 성과를 내는 한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독설을 내뿜고 막 기업에서 온갖 뭐 강압적인 행동도 하고 했지만 성과를 내니까 그게 이제 이사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니까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게 성과가 나면 경영 내지는 오너의 능력이다라고 통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만드는데 성과가 안 나고 기업이 휘청휘청하면 그때는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와요. 직원이나 노조나 내지는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네,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회사를 살리려면 너네가 좀 나가줘야 되고 월급을 깎아야 되고.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경영진이라든가 오너들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왔는가?
그런 점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기사 중에 되게 재밌었던 기사가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이 박상구 회장이 사실은 이제 경영권을 하나씩 되찾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회사가 휘청거려가지고 네. 뭐 금호건설 샀다가 이게 뭐 이상한 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휘청거렸다가 이제 회장 되찾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과정 자체가 사실 그렇게 깔끔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 본인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간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 계열사인 금호 타이어에 가서 실적 부진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오너들의 마인드라는 것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건데 안 되면 마름들이 잘못했다라고 가는 이 구조가 굉장히 이 모든 걸 왜곡하는 부분이 있고 이 이번 건도 제가 볼 땐 결과적으로는 그런 논쟁 자체가 지금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이게 뭐 그 위가 사라지고 나면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거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주주 자본주의식으로 기업이 운영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총수 자본주의라면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한 양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조나 아니면 그 뭐 주주나 그 회사를 둘러싼 뭐 지역민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에 모두 다 참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 이것만이 과연 뭐 정당한 경영 기법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나라의 경제적인 구조나 또 문화적인 특징에 맞게 자본주의도 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사실 미국식의 주주자본주의가 꼭 뭐 맞다고 그렇죠. 할 수도 없는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총수자본주의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게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가까이 있는 거니까 네. 가급적이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 그런 충정에서 그래서 또 삼성도 잘 되고 삼성이 잘 돼서 우리 경제가 좀 더 그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지금 화현정 기자가 거품을 물고
아, 역시 앵커님 정리를 했다고 갑자기 위에다 생크림 확 발라버리시네요. 네,
정말 뭐 깔끔합니다.
김윤호 기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전 이번 주총을 보면서 약간 그 정치판처럼 예. 총선 대선처럼 삼성이 이번만 통과시켜주시면 무슨 아까 말한 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예. 뭐 주주 보니까 뭐 주주 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뭐 배당 생활을 늘리겠다 이런 아름다운 공약들을 내놨는데
주주 권익위원회는 앞에 이제 가로 열고 닫고 대가 들어가
대가 예 그래서 대주주 그래서 이제 이런 공약들을 안 지키는 정치인이 되지 마시고 공약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네. 예, 이번 건을 통과했으니 됐다. 그러니까요.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뭐 다 지켜봤는데요. 뭐 중계방송 보듯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좀 어찌 여기 장사하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크게 동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삼성의 이익이 우리 국가 내지는 우리 사회의 이익인 거냐 여기에서는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뭐 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굉장히 촌스러운 애국심 마케팅이 통했다라는 거는 그런 프로파간다에 동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이 진짜로 삼성한테 이익이 되는 게 우리 사회에도 이익이다라는 거를 앞으로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감탄이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게 애국심 마케팅 그러고 뭐 태극기 휘날리고 이거에 대해서 촌스럽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애국심이 나쁜 것도 아니고 왜 애국심이 왜 촌스럽죠?
아 근데 애국심이 국가대표 축구 경기할 때 네, 나가는 건 저는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애국심으로 애국심을 통해서 뭘 아니, 팔거나
아현정 기자는
애국심을 강조하거나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저 황교안 총리께서 뭐 애국가를 4절까지 외울 수 있어야 이게 애국자다. 이런 거는 진짜
아니 그냥 이거는 단적으로 삼성이 네. 미국에서 TV 팔면서 TV 뒤에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면 인정해 줄게요. 외국에서 그렇게 마케팅 안 하거든요. 반대로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광고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슬쩍 넘어가거든요.
네 그것도 말이죠. 난 그 내 그 과거 경험인데 이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애국심이 발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있죠.
근데 지금 네, 기억 그러니까 아주 인상적인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미 의회 의사당 앞마당에서 미 의회 의원들이 해머를 들고 소니 텔레비전을 맞아, 때려서 맞아. 부시는 네, 장면이 네, 네, 네. 방송이 돼 80년대 초반에 그때 일본이 막 갑자기 형편없던 나라가 느닷없이 막 텔레비전 뭐 워크맨 나오지 이제는 자동차까지 미국 시장에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GM 포드가 막 힘들어지고 막 이랬던 상황을 보니까 그 지금 주주자본주의고 무슨 뭐 저 이랬던 나라의 그 의회 의원들이 해머를 들고서 남의 나라 수입한 텔레비전을 깨부수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
금융위기 때 바이 GM
바이지엠 네, 얘기 당연히 나왔었고 막 사연이나. 그때도 막 성조기가 흔들리면서 청바지 입은 GM 근로자들이 네. 자, 저
미국식인가요?
미국에서 배웠나?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우리가 딱히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었냐에 대한 뭐 그거겠죠.
그러니까 뭐 좀 덧붙이자면 삼성의 이익이 되는 게 우리 사회에 진짜 이익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삼성이 지금까지 그걸 증명해왔다라면 아마 애국식 마케팅을 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나 소액주주들이 나서가지고 옛날 금모기처럼 삼성 주주되기 운동이라도 벌어졌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고 굉장히 길이 험난했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 주주 아까 제가 그 얘기 많이 빼먹었는데 투표율이 올라갔던 거에는 그게 작용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먹혀서
애국심이
내가 투표를 해야지.
아 맞아요. 그래서 애국심 때문에 나왔다라고 주주 그렇게, 중에
바라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그렇게 말씀하신 네, 분이 네.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먹혔 어떤 부분이 증명이 있긴 해요.
하여튼 그게 더 잘 먹히게 하려면 그건 결국 삼성이 증명을 해내야 되는 몫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죠. 사실 그 17일에 이 주총 합병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주말에 제가 예술의 전당의 허영만 화백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아,
40주 40년인가 50년 회고전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제7구단도 나오고 각시탈도 나오고 뭐 식객 뭐
여기서 캠은 이게 좀 연주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죠?
그리고
각시탈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야구단이 10개가 됐는데 제7구단에 캐하고 있으니 지금
김현웅이 이제 발 빼지 마.
식객밖에 모르겠네요.
식객도 있고 그런데 거의 타짜 코너도 있었는데 타짜 코너에 보니까 하필이면은 그 우리 이 합병안 얘기 몇 주 전에 나왔을 때 김범주 기자가 얘기한 밑장 빼기 부분에 대한 그 그림과 그 영화에나 영화, 동영상까지 나서 네. 앉아가지고 어저께 합병이 됐고 참 저렇구나라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계속 그걸 보다가 나왔었는데
엘리엇이 손목이 날라갔죠 지금
났었는데 하여튼 그 전시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재밌어요. 꼭 가봐야 될 만한 전시회고 그게 왜 하냐면은. 자, 이 SBS의 이 발군의 경제부 기자 김범주 기자한테 삼성의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타짜의 밑장 빼기라는 소리를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까 많이 뭐 그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냉정하게 따져 보면은 이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냐 이건 한 학자의 얘기기도 했고 또 기업이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또는 우리 기업이 엘리엇한테 급소를 찔렸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합병이었는데 어쨌든 뭐 주주 애국심 마케팅이든 뭐든 간에 주주들의 그 다수의 찬성으로 신승을 거둬서 합병은 되게 됐지만 아까 김범주 기자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아 이제 다 잘 됐다 아 됐네 한 고비 넘겼네 그러고 또 주저앉아서 또다시 나중에 밑장 빼기니 뭐 이런 급소를 찔렀느니 이런 얘기 들을 이런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한정 기자의 네. 지적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듣더라고요.
아이 뭐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범주 기자, 한정 기자, 김현우 기자 지금 뭐 동영상까지 돌아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표정도 긴장된 상황에서 했는데 오늘도 뭐 이번에. 재미있게 얘기가 잘 돼서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재밌는 본 메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 그 시그널까지 갈 수 있게 반찬 뉴스 좀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거 하나요? 반찬 뉴스 뭐 이런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면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전체율
준비해 주세요.
전체율이
잘 해보겠습니다. 자 김범주 기자, 한현정 기자, 김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김성준의 이건 뭐니 시간 오늘도 웃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